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할때 우리 11절까지는 읽었는데 11절이 시작이 돼서 같이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더니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지금 우리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다섯 번의 증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섯 번을 증거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잡히셔서 헤롯에게 뭐 계속 옮겨다니며 다섯 번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과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메시아로서 나는 할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섯 번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안 돼서 총독에게 호소해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죄인으로 압송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에 나가서 특히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까지 나가서 빌립보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다가가기가 쉬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보통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복음을, 그런데 이게 자기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쉽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쌓아오는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성 위에다 또 쌓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쌓아놓은 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물론 자기가 종교로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은 성은 있지만 그 성이 아닌 복음에 대한 것들,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훨씬 쉽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쉬웠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이라는 정말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긍심과 율법이라는 이 책,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을 주구장창 열심히 지키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유대인에게는 바울은 어떤 거예요? 저건 우리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단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가 교황 앞에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개혁자들 모두가 다 이단이라 그래서 처형됐거든요. 이단이었나요? 아니죠. 천주교 교황 제도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가던 사람들은 교황은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 사람들과 다른 내용의 것들을 이때까지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눈에 가시고 죽어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했던 증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증거를 하고 있는 공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거라든지 유대인들에게는 증거를 할때 씨알도 안 막히는 거예요, 잘. 오히려 오늘 본 것처럼 내가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물도 먹는 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여 명이나 되는 우리에게는 단식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저 죽여버리겠다고. 그 정도로까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한 그것에 대해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똑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변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 brothers and fathers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증거는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서서 얘기하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들 한 사람은 사두개인들과 한 사람은 뭐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 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간에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끝날 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울 설교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주 내용을 잘 파고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작은 교회 목사들 모임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작은 교회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다 보니까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설교도 또 길고. 기본적으로 설교 얼마나 30분은 짧은 거더라고요. 보통 한 45분? 제가 요즘에 40분을 안 넘기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근데 다 그래요. 근데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듣는, 저도 가끔 들었던 내용이고, 옛날에 우리 LA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설교를 과연 어느 교회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런 거예요. 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만 바르게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못 가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우리만 잘난 척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우리끼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큰일하고 뭐 내가 장로네 집사네 목사네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띄워주고 높이고 할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한마디 하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말짝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정말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렵지만, 작지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교회는요, 제발 묻지 마세요. 다른 교회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천주교회라고 성령의 역사가 없겠어요? 거기에 성경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개혁자들이 한 것처럼 그 천주교에서 나오겠죠.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갈급해야겠죠. 기존의 신앙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두리뭉실하게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뾰족하지만 단단하게 가는 것.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 말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일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은 하나다, 맞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바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마이크 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있는 곳에 와서 직접 복음을 듣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유튜브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리라고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라는 것들 때문에 정말로 이런 자리가 있고, 주일날도 우리가 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편할 수 있는, 하지만 이 감염병 위험에 우리가 조금 더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할수 있잖아요. 훨씬 더 편하죠.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편해지면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누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 자면 영원히? 아, 이건 아니죠. 영원히 자는 것은 별로죠. 어쨌든 편한 걸다 추구해 가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어느 정도 없앴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자. 이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왜?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 모임 자체를 그리워하고 반드시 다시 모여야 합니다. 기대하고 응원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빨리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할수 있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맞아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사모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오래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해도 돼. 얼마나 편해. 말씀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아낄 수 있고.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 시간을 내라. 함께 모여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얼굴을 맞대라.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성경의 요구에 충실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세상, 이 사탄의 전략은 아주 교묘하게 와서 그렇게 해서 너희 편한 쪽으로 해라. 그러면서 진리까지도 너희 편한 쪽으로. 야, 그렇게 딱딱한 거 말고 말랑말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자꾸만 주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우리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딴 길로 간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산상수훈 마지막에 7장에 보면 좁은 길을 간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길은 길이 크고 문이 넓대요.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우리는요,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뚱뚱한 저 같은 사람들은 낑겨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빨리 살을 뺏어라도 가야겠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항상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것은 목사 말이 바른 것이 아니라 목사 말이 성경에 비치어 오를 때만 아멘이고 따라오시면 돼요. 성경을 모르니 목사 말이 다 옳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정말 그런가? 목사님, 그거 성경 어디에 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목사를 공부시켜야죠. 제가 그 말 했다가 그 작은 교회 목사들 모임에서 잘난 척 한다고 엄청 구박받았어요. 하지만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다들 동의하고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본 거요. 좋고. 1차 증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힌 바울, 유대인, 이제 바울이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반응,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살라고,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을 억지로 살았잖아요. 2차 증거에서는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회에 있는 사람들, 그 진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상과, 이거, 세상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기독교와 참 기독교, 이걸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왜냐하면, 누가 옳은가나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추구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절대적인 그 관심이 주체가 언제나 나라는 거죠. 나 자신이 진리의 기대가 돼서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내 마음에 편안적으로 간다는 거죠. 자신이 진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아, 이제 이 하나님, 이 초월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에마뉘엘 칸트. 칸트가 불가지론의 이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맞죠. 우리도 그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가면 되는 것을 그렇지 않고 우리는 초월적인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이것으로 해서 버려버리는 거죠. 불가지론이에요.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거는 다 알지 못한다. 버리는 거죠. 철학자 중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포기한다. 자, 알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알 수 있다와 없다 50대 5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다는 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믿기 싫다는 말에 하나의 표본으로 사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반은 믿어야 되고 반은 믿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출석을 하루는 하고 하루는 하지 않을 적어도 그 정도를 돼야지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불가지론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안 믿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절대적인 것들이 이제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성이 찾아갈 수 있는 이성이 바른 것을 하지만 거기서 좀 잘못된 것이 나온다. 그 잘못된 거에 투쟁 속에서 또 바른 것이 나온다. 그 바른 것이 또 잘못된 것이 나오면 또 투쟁에 싸워서 바른 것이 나온다. 이게 정반합의 원리예요. 이걸 변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변증. 누가 얘기했냐면 헤겔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변증법 때문에 사실은 이 변증법으로 말하면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화론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진화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바른 것들, 여기서 조금 도태되고 이상한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간다. 진화론이거든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진화론 때문에 우월한 종족이 있다. 누가 있을까요? 히틀러가 나온 거거든요. 게르만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족이다. 이 게르만족을 전 세계에 보존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모든 민족들은 다 죽여도 된다. 특히 게르만족을 그렇게 얕잡아보고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유태인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대규모 학살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인간이 이제 좀더 발전해요. 이제, 그냥 이렇게 내가 추우면 추운 거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 나온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실존주의만이 옳은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추우면 추운 건가요? 내가 춥다고 해서 지금이 겨울인가요? 한여름에 내가 감기 걸려서 달달달달 떨고 있다고 지금 겨울이다. 나만 겨울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자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주체가 내가 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종교까지 해서 종교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냥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른 것, 깨끗한 것, 착하게 살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랑 똑같이죠.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는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게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인 거죠. 그래서 내 멋대로 그냥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다. 다른 사람 핑계댈 거 없다. 다른 사람 눈치 볼거 없다.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세상과 세상적인 기독교와 참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이 내용까지 했죠. 포용적 배타성.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배척하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거예요. 배타성이 있다는 거죠. 종교적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참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는 오직 하나다. 배타성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그 진리 앞에서 다 똑같다. 누구나 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화면은 다 보이세요? 저는 화면이 좀다 보이세요? 예. 세상은 그래서 항상 선한 것, 자기의 옳은 것,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해 줄수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세상적인 기독교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거죠. 사실 이 경건의 모양만이 자기의와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에 착한 것은 자기 완성이죠. 도를 닦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죠. 세상은 오히려 보이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신앙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 고난이 보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린 그게 기복이라고 될수 있어요. 하지만 기복이 될수 있지만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했다. 그건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삶 속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의,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음번으로는 이제 신을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를 간다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자들, 요즘에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안식교라든지.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분들 보면 너무 법없이도 몰몬교 같은 사람들 정말 열심이고 순진하고 순진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하고.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착해서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적인 기독교는 내가 만난 신이 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방법.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해다. 순종해서 가야 한다. 열심을 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참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메시아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사실은 모두가 다 가짜고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 아래서만이 정답입니다.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은 이 세상은 항상 정신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끝은 뭐냐면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번 것, 내 자녀가 이만큼 좋은 것, 이런 것으로 끝을 내요. 하지만 이제 세상적인 기독교는 그걸 이 정신이라는 것을 통해 율법이나 바른 가르침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참 기독교는 이 물질과 정신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죽어서 땅에서 썩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우리의 육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육신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육신이 없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도 이 만물도 우리의 구원을 원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을 기대하고 있고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다면 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눈도 좀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마치 돛다는 것처럼 굉장히 경직돼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특히 한국은 두 분이 속해 있었던 교단이 그랬었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뭐사 먹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웃지도 불도 못 켜서 촛불 켜놓고 경직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 만물을 즐길 수 있고 좀 기쁘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맨날 먹기만 하려고 그래요. 먹는 것만 관심 있어요. 참, 진짜 운동 안 하고 맨날 그냥 먹는 것만 해요.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같이 앉아서 뭐 드라마를, 뭐 영화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얘기 나고. 혼자서 놀래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좀놀때 재밌게 놀고, 다양하게 놀고, 같이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선목사는 맨날 놀려고만 하는구나가 아니라 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 대한 기쁨과 성도를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눈치 보면 섬기는 눈치 보기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서로의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질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도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도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도 그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물론 우리 삶이 딱이 시간적으로 불연속성으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끊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천국에, 낙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시잖아요. 같이 숯불 피워서 같이 식사하시고. 하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문을 다 닫고 있어도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따가도 갈릴리로 가실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나, 우리와 함께 드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육체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그때도 안 먹고 금식할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그 기쁨.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 먹은 것처럼 우리도 포도주 먹자. 이런 거,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먹을 게 포도주밖에 없었으니까, 물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생수 얼마나 좋습니까? 뭐 가끔 가다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모여서 성찬을 한다면야 뭐 제가 뭐라 그럴 수 없겠지만 그걸 즐겨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좀 자유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으면서 그 2차 두 번째 증거를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이게 자기가 지금 이 어려운 난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으니까 둘이 싸움을 시켜서 바울이 탁 굉장히 지혜롭게 설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읽었을 때 처음에 잡혔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잖아요. 막 뭐라 그랬더니 대제사장 입을 아 그게 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겼다. 23장 1절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쳐라.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왜 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안 된다. 그랬더니 네가 지금 대제사장을 깔보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는 몰랐다. 그게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옷만 봐도 다 알아요. 대제사장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 아는데 모른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네가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그 전에 있던 대제사장 암살하고 간 대제사장도 아니잖아. 그 인연 중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둘이 싸움을 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란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앞으로에 있을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23장 11절에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까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넌 로마까지 갈 거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했더니 거기서 40명이나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질, 그러니까 조카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당당하게, 그럴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식기도 하고 하면서 나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야, 너 천부장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바울이 할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쪼잔해 보이지 않나요? 좀 대범하게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꿋꿋하게 가겠다가 아니라 야, 빨리 가서 천부장한테 얘기해.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나를 살려내라고 얘기해. 그래서 진짜로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생질이 가가지고 백부장 만나고 천부장 만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 않고 살아나와요. 참 보면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했죠.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뭐예요? 구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배고파서 내 속을 채우는 걸까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밥해준 사람한테 아내한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 글로 가냐고요? 제 아내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야 저도 한끼 먹으니까. 아니,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오늘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걸로 다 치부해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때로는 괴로운 일로, 때로는 고민되는 일로, 때로는 정말로 감사한 일들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그 일을 했다는 게 물론 우리의 조건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흠이 없이고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을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왔고 이때까지 모든 인생 그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는요. 아, 나 이때까지 했으니까 다 앞으로는 좀 다른 인생인가요? 아니요, 그 인생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큰 기쁨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돈, 잠깐의 건강, 잠깐의 자녀,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어가고 있고, 지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감사하게 얘기를 간다는 거죠. 어떤 조건 때문에 잠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돼서 좋으세요? 그 문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좋아졌다가도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모든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매일매일 지어져가는 기쁨을 제발 누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보이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은 또내 자신의 눈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돈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자녀의 자랑을 추구하고, 내가 좀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이익을 볼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고 오늘도 씨름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정말로 만족함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